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19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일곱 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귀를 어떻게 알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었는데요. 그가 쓴 대표적인 작 중에 하나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노련한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편지 형식으로 제시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들으면 사실 이제 말이 되지 않죠. 타락한 세상이 악마의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교회가 협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의 말이 전혀 틀린 게 아님을 오늘 이제 본문인 이 사무엘상 6장은 우리에게 또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보여줍니다. 6장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깊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신 그런 싸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짐에 따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굴욕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그 다곤 신전 안에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본문에 그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독한 종기를 퍼뜨리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그 독한 종기 때문에 무려 일곱 달 동안 고생을 합니다. 6장 1절에 가시면 보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다. 일곱 달 동안 이 궤가 블레셋에 있으면서 독한 종기를 퍼뜨려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어나갑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종기를 G-패스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아마 이런 종류의 전염성 균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6월이었나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메르스가 한 두 달 정도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갔죠.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독한 종기는 이 메르스보다 한국에 퍼졌던 그 메르스보다 훨씬 파괴력이 컸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려 죽어나갔고 기간도 무려 7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달 동안 퍼졌을 때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는데 무려 7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웠겠습니까? 결국 이 블레셋은 큰 결단을 합니다.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큰 결정을 하는데요. 이 결정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닌 신들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을 이긴 싸움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여호와의 길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은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이다.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그 승패를 뒤집어 엎는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굴욕적인 그러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들은 무려 7달 동안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2절에 가면 인상 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솔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호칭인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도 조금 차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언약적인 호칭인데 그 호칭을 이방 블레셋의 입에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가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제사장과 복술자, 이 복술자는 점쟁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블레셋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7절부터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새 수레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가 그 궤를 끌도록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소를 데리고 오는데 그 소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했고 그리고 젖나는 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송아지를 잉태했던 그런 소, 암소인 거죠. 그리고 이 젖나는 소니까 딸려있는 송아지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송아지를 데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건제로 드릴 물건들을 궤에 싣습니다. 9절에 가면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궤를 실은 그 소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이 전쟁은 이 독한 종기 사건은 여호와가 우리를 친 것이고 그리고 소가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자기 땅 블레셋에 남아있으면 이 자신들의 독한 종기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판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교묘한 심산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궤를 끄는 소는 젖나는 소입니다. 따라서 본능에 따르면 송아지가 있는 블레셋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로 곧장 가는 일은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낮고 일어날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보자면, 상식적으로 보자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러한 상식을 뒤엎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가 블레셋에 남지 않고, 즉 이 송아지가 있는 블레셋에 남지 않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이 소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송아지 때문에 울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우니까 당연히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맞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표현이 바로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입니다.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일종의 이제 관용구이거든요. 즉 이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소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방 블레셋은 여호와를 가볍게 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오늘 본문 6장 앞에 있는 4장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4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증언인데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 제사장은 6장 5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대비적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 당시 제사장은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이방 블레셋 제사장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요, 송아지한테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순종했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궤가 7달 만에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이 벳세메스라는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으로서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따르면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라고 볼 수 있죠. 그곳에 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19절 말씀,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벳세메스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보았는데, 이 들여다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구경거리로 삼아 보았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궤를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잔뜩 이렇게 둘러서서 그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무겁게 영광스럽게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엄중한 그 무거운 하나님을 여전히 가볍게 대한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거죠. 7달 동안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방 블레셋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70명을 쳐서 죽이십니다. 크게 사륙했다라고 19절은 기록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70명이라는 이 단어 앞에 가로돌고 5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성경은 사본이 많이 있죠. 원본은 거의 원본은 없고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이제 사본을 가지고 오늘날의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사본상의 오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은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냥 오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무시하고 읽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70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명을 쳐서 죽이신 셈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갈 때 우리가 볼 때는 전쟁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을 받지 못하자 블레셋으로 하나님께서 가셨는데요. 다시 이스라엘로 7달 만에 스스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블레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심지어 짐승인 소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 이러한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기독교인들아, 다른 종교인들을 봐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배워라. 좀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방 블레셋과 심지어는 소보다 못한 자들아, 그들보다 너희들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고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인상 깊은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오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는가? 아, 예수 없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는 허상에 불과하구나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죠.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간 기술이 진보가 됨에 따라서 비합리적인 신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종교가 더욱더 번성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미래에는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정착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종교도 더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람은 무엇이든 믿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 같지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보통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지만 잘 풀어서 생각해보면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무언가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될 위험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오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될 위험이 아니라 아무것이나 믿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사람은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믿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 주변에 예수 말고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시다가 조금 큰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재정상의 어려움이 오자 예전에는 개척교회 섬길 때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오면 곧장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조금 큰 규모의 교회로 부임하고 나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 재정의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지 않고 재정부로 달려간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돈이 없으면 재정부를 찾아가야겠죠. 그러나 이 말은 궁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극성. 과연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말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대표적인 게 돈과 권력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특별히 이 NIV 영어 성경에 가면 이 돈이라는 이 재물이라는 부분을 이제 money라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있는데요. 이 M자를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것은 돈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닌데 우리 인간이 그 돈을 그러한 존재로 거의 예수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격상시켰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러면 돈이 필요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예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던 유명한 영화죠. 거대한 배, 그 타이타닉이 침몰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체 배 승선 인원에 비해서 구명보트 승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남자들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 노약자들을 그 구명보트에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배가 침몰하면서 빛이 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인데 네 명의 바이올린 악사가 나오죠. 그 바이올린 악사가 산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송가로서는 338장인데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가를 고백합니다. 마땅히 피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배가 침몰하고 도망가지 않으면 구명보트를 급하게 타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네 명의 악사들이 이 곡을 의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장면 그리고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사가 특별히 이제 그 장면과 이제 오버랩되면서 인상 깊은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비록 당장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당황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비록 죽지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우리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위대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과 굉장히 이제 대비적인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타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최고급 주상복합 빌딩에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기독교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기독교인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기도하는 중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대비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위급에 처한 사람들을 자기 온몸을 희생하며 구하러 다니는 그런 장면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는 거죠. 실제 그 기독교인, 기도했던 그 기독교인은 오늘 본문과 오늘 설교 연결한다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자다라고 이 영화는 좀 우리에게 고발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는 셈이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고 있는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심지어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그런 질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14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 잘 믿은 거죠. 다윗은 참으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16년도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하죠. 물론 새해는 지났지만 이제 교회 역으로 따진다면 새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새해 2016년도 모두에게 소망과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소망과 바람 그 목록 중에 단순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바람의 그 목록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보다 못하다라면 이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2016년도 바람이 있습니다. 욕심이기도 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참으로 예수 잘 믿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두 딸에게도 예수 참으로 잘 믿는 그런 아빠이고 싶습니다. 말로만 예수 잘 믿는 아빠가 아니라 삶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보이는 그 삶의 양상이 아,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아빠구나 라고 보이는 그런 아빠이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그리고 제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 잘 믿는 남편, 예수 잘 믿는 그런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예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믿으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2016년 한 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궁극적으로 그 예수께 모든 소망과 안정감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